허드슨 강변의 산책. 사람의 몸은 얻기가 어렵다. 비록 사람의 몸을 얻을지라도 이목구비를 잘 갖추기 어렵고 비록 이목구비를 잘 갖출지라도 믿는 마음을 얻기 어렵고 비록 믿는 마음을 얻을지라도 착한 벗을 만나기 어렵고 비록 착한 벗을 만날지라도 자제를 얻기 힘들고 비록 자제를 얻을지라도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허드슨 강변의 산책의 월강지입니다. 오늘은 우바세경에 나오는 한 귀절로 허드슨 강변의 산책길 열었습니다. 오늘의 찬물갑니다. 부처님 마음 수월 스님입니다. 네, 수월 스님의 부처님 마음 함께 하셨습니다. 부다의 가르침. 부다의 가르침. 오늘 이 시간에는 쌍유따 니까야에 나오는 팔정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사와띠의 기원 정사에 계셨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가르치셨다. 그대들에게 여덟 가지 거룩한 길에 대하여 그것을 분석해 보이겠다. 무엇이 여덟 가지의 거룩한 길인가? 그것은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수단,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이다.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 괴로움에 대하여 알고, 괴로움의 근원을 알고, 괴로움의 소멸을 알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아는 것이다. 무엇이 바른 생각인가? 악을 행하지 않으려는 생각, 남을 해치지 않으려는 생각을 말한다. 무엇이 바른 말인가? 거짓말 하지 않고, 이간질 하지 않고, 악담 하지 않고, 잡담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무엇이 바른 행동인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고,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무엇이 바른 생활수단인가? 잘못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고, 바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무엇이 바른 정진인가? 악한 생각이 장차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분투 노력하며, 악한 생각을 버리도록 최선을 다하여 분투 노력하며, 선한 생각을 일으키도록 최선을 다하여 분투 노력하며, 선한 생각을 더욱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분투 노력하는 것이다. 무엇이 바른 마음 챙김인가? 열성적으로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세상에 대한 탐욕과 낙담을 버리고 무상하고 불완전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몸을 몸으로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느낌을 느낌으로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마음을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단마를 단마로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머문다. 무엇이 바른 집중인가? 감각적 쾌락과 바람직하지 못한 모든 것에서 벗어나 사유와 숙고가 있으며 홀로 명상함에서 오는 환희와 기쁨이 있는 첫 번째 선정에 머문다. 사유와 숙고를 멈추고 안으로의 평안함과 마음의 집중됨이 있으며 사유와 숙고가 없이 삼매에서 오는 환희와 기쁨이 있는 두 번째 선정에 머문다. 환희가 사라진 후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문다. 거룩한 이들이 말하는 평정과 마음 챙김에 머무는 사람은 행복하게 머문다 하고 하는 세 번째 선정에 머문다. 고통도 쾌락도 버리고 전에 있던 행복도 불행도 버리고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고 평정에 의하여 도달한 마음 챙김의 순수함이 있는 네 번째 선정에 머문다. 네, 부다의 가르침. 오늘 이 시간에는 쌍유따 니카해에 나오는 팔정도, 즉 8가지 바른 길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이 팔정도는 불교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음악 흐르고 있습니다. 인연 별빛살이입니다.
억겁을 흘러 흘러 지금에 있네. 억겁을 돌고 돌아 여기에 있네. 그대와 만나기 위해 억겁을 보냈으니 어찌 미워하며 어찌 의심할까. 그대와 함께 만든 인연 억겁이 흘러 흘러 다시 만나고 그대와 함께 만든 인연 억겁이 돌고 돌아 다시 보리라. 세상 모든 것이 인연 따라 흘러왔고 세상 모든 것이 인연 따라 머물렀고 세상 모든 것이 인연 따라 흘러가네. 돌고 돌아 흘러 흘러 그대와 함께 만든 인연 억겁이 흘러 흘러 다시 만나고 그대와 함께 만든 인연 억겁이 돌고 돌아 다시 보리라. 인연 따라 흘러왔고 세상 모든 것이 인연 따라 머물렀고 세상 모든 것이 인연 따라 흘러가네. 돌고 돌아 흘러 흘러 돌고 돌아 흘러 흘러.
네, 별빛사리의 인연 함께 들으셨습니다. 책장을 넘기며 책장을 넘기며 오늘 이 시간에도 필라델피아 화엄사주지 주원법장 스님의 바다를 삼킨 물방울 중에서 연꽃의 향기 편입니다. 해마다 삼복도 이때가 되면 연꽃 보러 가고픈 충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연꽃을 보기 위하여 롱우드 가든으로 간다. 그런데 요즘 몇 년간은 무슨 일이 그리 바쁜지 가지 못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제야 아무리 더운 날이라도 연못가에 앉아 연꽃을 바라보면서 솔솔 부는 바람 속에 실려오는 연꽃의 은은한 향기를 맛노라면 지난 모든 잡다한 일들이 어디론지 순간 사라져버린다. 연꽃은 불교와 많은 연관관계가 있어서 절의 탱화나 단청들이 연꽃으로 많이 장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연꽃은 시달타 대사가 룸비니 동산에서 출생하셨을 때 동서남북 걸으시는 걸음걸음에 연꽃이 솟아올라 발을 받쳤다고 한 데서 불교의 꽃으로 유래를 삼는다. 연꽃은 더러운 흙탕물을 아랑곳하지 않고 피어나는 꽃이기에 그 어느 꽃보다도 곱고 향기로운지도 모른다. 옛 선인들은 도 닦는 선인들을 연꽃에 비유하여 고온 육지에 불생연화하고 비스버니에 내생차화라고 하였다. 즉 연꽃은 높고 높은 고온의 육지에 살지 않으며 낮고 낮은 습한 진흙땅에 살며 꽃을 피운다고 했다. 우리네 삶도 바로 이처럼 연꽃과 같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진흙과 같은 오탁악세라면 육바라밀을 바르게 실천하여 성불함은 연꽃이며 향기이기 때문이리라. 연못가에 앉아 향기에 취해 무심코 어딘가 바라보는 주인공은 잠시나마 성경을 논의는 듯 산매에 든다. 나는 철이 들면서 한여름 삼복때가 되면 버스에 몸을 싣고 자주 전주에 있는 덕진 공원으로 향했다. 그곳은 아주 어릴 적 부모님을 따라 5월 단오날 목욕하러 간 기억이 나는 곳이다. 그곳에서 몸을 씻으면 피부병이 없어진다고 언제부터인가 전설로 내려와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많이 몰려드는 것을 보았다. 아무리 흙탕물이라도 덕진이를 보러 가듯 아마 지금도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 생각한다. 한때 덕진공원 연꽃이 한창일 무렵 그곳을 들르니 어떤 노인 한 분이 음악을 자그마하게 틀어놓고 연꽃 향 냄새를 맡으며 그 음악 소리에 맞춰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이 노인은 중병을 앓고 난 사람 같았다. 움직여지지 않는 팔다리를 움직이며 춤을 추는 것을 볼 때 한편으로는 웃음도 나왔지만 그 노인은 주위 사람들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움직이려 노력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 이후 3년이 흐른 뒤에 또 그곳을 방문했을 때 여전히 그 노인은 몸을 흔들고 있었는데 3년 전의 움직임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보았다. 이 노인의 병이 호전된 것을 보는 순간 움직이려는 정성도 있겠지만 연꽃 향기의 도움을 흠뻑 받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언제나 여름 삼복 더위 때가 되면 덕진 공원의 연꽃 그리고 그 노인의 모습과 함께 나의 어릴 적 생각이 되살아나 그곳으로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한다. 네, 책장을 넘기며 오늘 이 시간에도 필라델피아 화엄사주지 주원법장 스님의 바다를 삼킨 물방울 중에서 연꽃의 향기 편이었습니다. 음악 띄웁니다. 나훈아의 공 들으시겠습니다.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갈 세상은 백년도 힘든 것을 천년을 살 때처럼 살다 보면 알게 돼 버린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부질 없다는 것을 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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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 보면 알게 돼 알고 싶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미련하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이미 늦어도 그런 대로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잠시 스쳐가는 정치 훌쩍 가버린 세월 백년도 힘든 것을 청년을 살 때처럼 살다 보면 알게 돼 모두 꿈이었다는 것을 모두 꿈이었다는 것을 Thank you.
네, 나훈아의 공 함께 하셨습니다. 설화 이야기 오늘은 서울 진관사 이야기로 땅굴에서 나온 임금 이야기입니다. 고려 제5대 임금 경종이 승하하자 자매 왕비였던 헌의 왕후와 헌정 황후는 20대의 꽃 같은 나이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뛰어난 미모와 청결한 성격으로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던 헌정 황후는 개경 10대 사찰의 하나인 왕륜사 별궁으로 거처를 옮기고 관음 기도를 하면서 허전한 마음을 달래게 됩니다. 부처님께 의지하여 살아오기 어느덧 10년, 헌정 황후는 어느 날 불현듯 자신의 분신인 아들이나 딸이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이 무슨 망상인가? 아니야, 양자라도 하나 드릴까?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맴돌던 어느 날 밤, 헌정 왕후는 송악산에 올라가 소변을 보는데 온 장안이 소변으로 인해 홍수가 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복술가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왕비의 말을 다 들은 복술가는 얼른 일어나 아홉 번 절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매우 길몽입니다. 아기를 낳으면 나라를 통치할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나는 홀로 사는 몸인데 그 무슨 망발인가? 아니옵니다. 이는 천지신명의 뜻이오니 거룩한 아드님을 낳을 징조입니다. 그런 말 두 번 다시 입 밖에도 내지 말게나. 그 무렵 경정의 숙부이자 헌정 왕후의 숙부인 안종은 집 가까이 절에서 홀로 지내는 헌정 왕후에게 간혹 선물을 보내는가 하면 집으로 초대하여 위로하곤 했습니다. 숙부의 친절에 감사하던 헌정 왕후도 존경하는 마음에 호의를 품게 돼서 손수 수놓은 비단 병풍을 담내 선물로 보냅니다. 이러는 동안 두 사람은 정을 나누게 됐고 헌정 왕후는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헌정 왕후는 걱정 끝에 안종을 찾아가 송악산에서 소변을 보던 꿈과 아기를 가질 무렵 관세음 보살께서 맑은 구슬을 주시던 꿈 이야기를 하면서 멀리 섬으로 도망가 아기를 낳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찌 왕후를 멀리 보내고 살 수 있겠소? 더욱이 아이는 어떻게 하고? 이런 이야기를 엿들은 안종의 부인은 두 사람을 꾀심히 생각하여 안종의 방 앞에 섬나무를 쌓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소문이 퍼지게 되고 이 사실을 안 성종은 안종을 제주도로 귀향 보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헌정 왕후는 그 자리에서 실신하여 가마에 실려오다가 상기가 있어 그날로 옥동자를 분만하니 후일의 현종입니다. 헌정왕후는 아이를 분만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대량군 백모 태후가 시기하는 눈치를 채고 변화로운 궁중을 떠나 절에 가서 수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궁중에 들어와 설법하는 스님을 따라 개경 남쪽에 있는 순교사에 가서 머리를 깎고 입산 출가합니다. 이 대량군 스님이 남달리 총명해서 심령 공부를 3년에 마쳤다는 소문이 돌자 태호는 늘 감시를 늦추지 않고 자객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직감이 있는 스님의 경계로 여러 차례 화를 면한 대량군은 그곳을 떠나 삼각산의 조그만 암자로 들어갑니다. 암자의 노스님 진관대사는 대량군이 읊은 시 한 수를 듣는 순간 그가 용상에 오를 큰 인물임을 알아봅니다. 대량군의 행방을 뒤쫓던 태호는 마침내 삼각산 암자에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대량군의 신변의 위험함을 느낀 진관대사는 산문 밖에 망보는 사람을 배치하는가 하면 수미단 밑에 땅굴을 파고는 그 안에 침대를 놓아 대량군을 기거하게 했습니다. 대량군이 3년간의 땅굴 생활을 하는 동안 조정은 어지러울 대로 어지러워졌습니다. 왕은 궁중이 어수선하여 심장병에 걸렸고 이 뜸을 타서 김치양은 역적을 모의합니다. 그러나 강조가 먼저 변란을 일으킵니다. 그는 목종을 폐위시키고 대량군을 새 임금으로 모시기로 결심합니다. 대량군 나이 18세가 되던 어느 날 새 임금을 맞이하니 신천지 열리고 새 1월이 밝아오네. 사면 육각의 풍악 소리가 울리면서 오색 깃발이 하늘을 뒤덮는 가운데 금은 칠보로 장식한 팔인교 가마가 산문 밖에 멈춥니다. 스님들은 정중하게 행차를 맞이했습니다. 대량군 마마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특명대사 김용인과 황보 유인은 진관대사에게 예를 올리고 찾아온 뜻을 말한 후 대군의 별당 앞에 국공 제배했습니다. 내 운명 기박하여 세상을 등진 몸 일생을 조용히 보낼 것이니 어서 물러들 가시오. 하지만 대량군은 거듭 간청하는 특사의 뜻과 진관대사의 권유에 땅굴에서 나와 대궐로 향했습니다. 대군은 진관대사와 작별하면서 자신이 거처하던 땅굴을 신혈이라 하고 절 이름을 신혈사라고 바꾸기를 청했습니다. 그 후 왕위에 오른 현종은 자신의 심기를 달래며 거닐던 신혈사 인근의 평탄한 터에 진관대사의 만년을 위해 크게 절을 세우게 하고 진관대사의 이름을 따서 진관사라고 명했다 합니다. 그 후 마을 이름도 진관동이라 부르게 했다 합니다. 네, 설화 이야기 오늘은 서울 진관사 이야기였습니다.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 김재진. 믿었던 사람의 등을 보거나 사랑하는 이의 무심함에 다친 마음 펴지지 않을 때 이 말을 생각해 보라.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 두 번이나 세 번, 아니 그 이상을 몇 번쯤 더 그렇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려 보라. 실제로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 지금 사랑에 빠져 있거나 설령 심지 굳은 누군가 함께 있다 해도 다 허상일 뿐 완전한 반려란 없다. 겨울을 뚫고 핀 캐나리의 샛노랑이 우리 눈을 끌듯 한때의 초록이 들판을 물들이듯 그렇듯 순간일 뿐 청춘이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그 무엇도 완전히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란 없다. 함께 한다는 건 이해한다는 말. 그러나 누가 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가? 얼마쯤 쓸쓸하거나 아니면 서러운 마음이 짠 소금물처럼 내밀한 가슴 속살을 쳐며 놓는다 해도 수긍해야 할 일. 어차피 수긍할 수밖에 없는 일. 상투적으로 말해 삶이란 그런 것. 인생이란 다 그런 것.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러니 혼자가 주는 텅 빈 것에 그 가득한 여운 그것을 사랑하라. 숭숭 뚫린 천장을 통해 바라보는 밤 하늘 같은 투명한 슬픔 같은 혼자만의 시간에 길들라. 별들은 멀고 먼 거리 시간이라 할 수 없는 수많은 세월을 넘어 저홀로 반짝이고 있지 않은가. 반짝이는 것은 그렇듯 혼자다. 가을날 길을 묻는 나그네처럼 텅 빈 수숫대처럼 온몸에 바람소리를 챙겨놓고 떠나라. 네, 김재진 시인의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를 음미해보면서 부처님 말씀과 함께 또 여러분과 함께한 허드슨 강변의 산책을 모두 회향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마음에서 사랑과 자비심이 싹트기를 바라면서 자비하신 부처님의 원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함께 동행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